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여러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4일 아베 총리가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 내용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번 담화 내용 가운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 점, 그리고 이들과 화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양국이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 가능한 빨리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에도 계속 나설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 정보당국의 정보수집 활동은 국가안보 사안들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며 가능한 제한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 정보당국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아베 총리에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아울러 두 정상은 남북한이 최근 긴장 완화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북한 정세에 대해 계속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의 고위 군 관계자들이 오늘 필리핀에서 남중국해 사태와 관련한 양국 간 군사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필리핀 군 대변인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과 헤르난도 이리베리 필리핀 육군 사령관은 이날 남중국해 사태를 비롯한 안보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과 볼테르 가즈민 국방장관 등 필리핀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도 면담했습니다. 가즈민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중국해를 항해하는 필리핀 선박들을 미군 정찰기가 호위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개장과 함께 등락을 거듭한 끝에 결국 1% 이상 하락했으며 선전성분지수도 3% 가까이 떨어져 만선이 붕괴됐습니다. 한국과 호주, 타이완, 홍콩 등 다른 아시아 증시들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인 반면 일본 증시는 3.6%가 올랐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어제 기준금리를 0.25% 내린 4.6%로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소비를 촉진시키고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인민은행은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메릴랜드주가 인종과 국적 등에 기반해 용의자를 추적하는 경찰의 수사기법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 같은 지침을 마련한 것은 메릴랜드주가 처음입니다.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이 어제 발표한 이번 지침에는 경찰이 일상적인 순찰 활동 시 특정 인종이나 종족, 종교, 성정체성 등을 범죄 혐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못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지침은 이 같은 개인적 특성들이 특정 범죄 수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을 때만 적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01년 미국의 9.11 테러로 뉴욕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붕괴할 당시 먼지로 뒤덮인 채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여성이 사건 발생 14년 만에 숨졌습니다. 올해 42살의 마르시 보더스 씨가 이번 주 초 위암으로 숨을 거뒀다고 그의 가족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 매체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보더스 씨는 당시 세계무역센터 제1건물 81층에 입주해 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보더스 씨는 이날 무너진 건물 더미 안에서 뽀얀 먼지에 뒤덮인 채 빠져나오는 모습이 AFP통신 기자의 사진에 찍힌 뒤 이른바 먼지 여성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프랑스 고속열차에 침입한 무장괴한의 총격을 막아낸 미군 병사에게 군인 최고 영예의 훈장이 수여됩니다. 미 국방부는 오리건주 방위군 소속인 알렉산더 스칼라토스 상병에게 군인 훈장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 훈장은 비전투 상황에서 영웅적인 행동을 한 미군에 수여되는 최고 등급의 훈장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개최될 남북 당국 회담에서 5.24 대북 제재 조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 간 회담이 열리고 그 밑에 또 하부 여러 가지 회담들이 제기가 되면은 거기서 상호 관심사 이 5.24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위협 수준을 고려해 한국군에 내려졌던 최고 경계 태세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남북 고위 당국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그 합의가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함경북도는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합의한 당국 간 회담을 정례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개최될 남북 당국 간 회담에서 5.24 대북 제재 조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당국 간 회담이 열리고 그 밑에 또 하부 여러 가지 회담들이 제기가 되면은 거기서 상호 관심사 이 5.24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북쪽이 제기할 사항으로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충분히 대화로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에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로 한국 국민의 방북 불허와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사과와 유감 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해왔다며 구체적인 북한의 유감 표명 수준은 향후 회담에서 다뤄질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과 합의한 당국 간 회담을 정례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당국 간 회담이 남북 간 현안들을 푸는 중심 협의체가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관계부처와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회담의 형식과 의제, 시기와 대표단의 규모 등은 북한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에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역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음 달 초에 실무 접촉을 열기로 합의한 만큼 이르면 10월 중순, 늦어도 10월 말까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상봉 행사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울러 북한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북한 관영 매체에 출연해 주례 도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 중요한 것은 합의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합의 사항을 얼마나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느냐가 가장 핵심이라며 북한의 합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남북 고위급 합의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후속 조치를 파악하며 한국군의 경계 태세를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한 양국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사실상의 연합작전 체제를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위협 수준을 고려해 한국군 최전방 부대에 내려졌던 최고 경계 태세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남북 고위급 당국자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한국군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단호하게 응징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적의 위협 수준을 고려하면서 경계태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미한 양국은 공동작전기획팀을 운용하며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사실상 미한 연합작전 체계를 유지한 겁니다. 한국 국방부는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 연합사령관과 최윤희 한국 합참의장이 공조체제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군당국은 남북 군사회담이 개최될 경우를 대비해 체계적인 준비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이 이번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 1항에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정부 차원의 교류가 추진된다면 이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한국 국방부 류재승 국방정책실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의 후속 조치는 남북 군사회담이 개최될 경우에 대비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군사적으로 지원 및 보장하겠습니다.
한국군은 또 북한이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을 일으킨 건 체제 결속과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한 압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남북 합의에 따라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해제했지만 당분간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류재승 국방정책실장입니다.
현재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였으며 우리의 UFG 연습에 대한 예년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UFG 훈련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북한군은 28일까지 특별 경계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로 안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의 의연한 모습이 큰 힘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접촉에서의 합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25일 새벽 남북 고위급 접촉이 타결됨으로써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국가안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촉즉발의 긴박한 순간들이었지만 또다시 이런 도발로 국민의 안위와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아선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원칙을 갖고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의 의연한 태도가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안보 위기 앞에 온 국민이 의연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장병들이 전역을 연기하고 예비군들이 군복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애국심과 자긍심이 살아있다는 것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한국 정부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이뤄낸 6개 항의 합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측면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북 감시와 대응 측면에선 긴장의 끈을 놓지 않되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고위급 접촉의 시발점이었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을 우회적으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25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에 출연해 한국 측이 이번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을 진지한 자세로 대하고 그 이행에 적극 나섬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정치국장은 그러나 한국이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사태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 행동으로 상대 측을 자극할 경우 정세만 긴장시키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찾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뢰 도발을 근거 없는 사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으로선 도발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일단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도 일단 안 했다고 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도 끝까지 안 했다고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말을 바꾸면은 아마 천안함도 북한이 해놓고 안 했다고 하는 뭐 꼴이 되겠죠.
이번 고위급 접촉의 양측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보도문에서 북한은 최근 비무장지대 한국 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한국 측 군인들이 부상당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측은 도발 주체와 사과 입장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북한이 도발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도발을 부인하고 나온 것으로 미뤄 추석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 강제성이 없는 다른 합의들의 이행에 성실하게 나올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남북 간 합의 결과가 이행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합의문 표현에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 중요한 건 남북한이 합의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25일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거론됐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사과와 유감의 외교적 어감 차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국무부가 두 단어의 차이를 규정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이 그렇게 합의했고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표현을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남북한이 합의했고 긴장 완화의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y came to an agreement and that we now have an opportunity for the tensions to be decreased.
앞서 한국 청와대는 남북 간 합의문에 담긴 유감 표명을 사과로 평가했지만 일각에서는 미흡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하지만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가 이행되고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And now our expectation is that we want to see it implemented and we want to see the tensions decrease.
커비 대변인은 또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남북한 합의 이후 육상과 해상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쿡 대변인은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우리는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미국 주도로 열리는 북극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고 한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 준비와 두 나라의 국제무대 동반자 관계와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협의합니다. 이번 미한 외교장관 회담은 중국에서 열리는 항일 승전 기념행사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참석을 앞두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방중 배경 등에 대한 한국 정부 측의 설명도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최근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과 관련해 앞으로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군이 북한의 돌출 행동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괌에 B-2 스텔스 폭격기 3대를 순환 배치한 가운데 미군 지휘관들은 전쟁 계획을 재검토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웰시 미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24일 미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군의 전략자산인 B-2 스텔스 폭격기 3대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in the process right now of deploying three B-2s on a scheduled rotation to Anderson Air Base in Guam.
웰시 총장은 회견에서 최근 한반도 긴장 사태와 관련한 미 공군의 대응 계획에 관한 질문에 미 공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B-2 폭격기 괌 배치는 태평양 지역에 대한 순환 배치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공군은 앞서 지난 19일 성명에서 B-2 스텔스 폭격기 3대와 운용요원 225명이 지난 7일 미 중서부 미주리주의 와인먼 공군기지에서 괌의 앤더슨 기지로 순환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B-2 폭격기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투작전 수행을 위한 대비태세 훈련을 위해 괌에 배치됐다고 말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 배치는 그러나 일상적인 순환 배치와 더불어 북한의 추가 도발과 돌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풀이됩니다. 미국의 인터넷 군사 정보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커는 25일 미군 고위 관리를 인용해 B-2 폭격기 배치는 거시적 차원에서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B-2 폭격기는 핵폭탄을 비롯해 각종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를 최대 18톤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군의 주요 전략 자산입니다. 대당 가격이 22억 달러에 달하며 최고 5만 피트 상공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표적을 겨냥해 최대 16개의 핵폭탄을 투하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군은 지난 2013년 북한 정부가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위기를 고조시키자 B-2 폭격기의 미한 합동군사훈련 투입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북한군을 압박했었습니다. B-2 폭격기 두 대는 당시 미 미주리주 와인먼 공군기지를 떠나 1460km를 비행해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 접근해 모의폭탄 투하 연습을 실시한 뒤 복귀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자는 북한군이 B-2 폭격기의 훈련 참가 소식을 접한 뒤 이례적으로 자정을 넘어 최고사령부 회의를 소집하고 사격 준비까지 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만큼 B-2 폭격기의 위력을 북한군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가 최근 북한군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뒤 취한 전력 증강 움직임을 토대로 대응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CNN 방송은 24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 고위 지휘관들이 최근 북한군이 취한 전력 증강 움직임을 주시한 뒤 한국 방어를 위한 전쟁 계획을 재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유사시 어떤 미군 병력이 필요한지, 북한의 어떤 행동들이 미군의 대응을 촉발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정보위성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주 폭격 도발로 긴장이 고조된 뒤 여러 전력 증강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침투해 오는 항공기들을 탐지할 수 있는 일부 대공 레이더를 가동하고 군사 분계선 근처에 포대를 추가 배치했으며 중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의 잠재적 발사 준비, 수상함과 잠수함 전력의 최대 3분의 1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미 국방부는 이런 새로운 움직임을 면밀히 검토해 맞춤형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 계획이 B-2 폭격기 괌 배치와 더불어 미군의 한국 내 전력 자산 투입과 직접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은 앞서 24일 한미 두 나라가 미군 전략 자산의 투입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미군의 전략 자산의 전개 시점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국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 B-2, B-52 폭격기와 원자력 추진 공격용 잠수함 등이 출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CNN 방송은 그러나 미군은 B-52 전략폭격기의 미한 합동군사훈련 투입이 북한의 위기를 높이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비행 취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 추 고홍 대사는 다음 달 초에 열리는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방중 때 한중 두 나라 지도자 사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대사는 오늘 한국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중국은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대사는 6자회담에 참여하는 다른 5개국과도 회담 재개와 관련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의 의견 차이를 잘 알고 있고 양측을 적극 설득해 모두 받아들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국도 남북한이 평화적 자주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국가인 카타르의 중견 건설회사가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해고했습니다. 현장 이탈과 인권 유린이 그 이유입니다. 앞서 5월에 90명을 해고한 데 이어 나머지 인원도 모두 해고한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타르의 유명 건설 회사인 CDC가 자사가 고용한 북한 건설 노동자 108명을 전원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외교 소식통은 25일 VOA에 CDC가 자사와 계약한 북한 건설 노동자 108명에 대해서 전원 해고와 강제 추방을 지난 7월 24일 북한 건설 회사 사장에게 최종 통보하고 추방 시한을 8월 1일 이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CDC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은 지난 7월 26일 35명, 7월 30일 38명, 8월 1일 35명으로 나뉘어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카타르에서는 카펠라라는 제도를 통해서 현지 고용회사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 보증을 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해고될 경우 추방됩니다. CDC는 현장 이탈과 과로, 임금 착취 등 인권유린을 해고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CDC는 북한 노동자들이 사전 승인 없이 야간에 다른 회사 건설 현장에서 일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앞서 CDC와 북한이 맺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즉각 해고 사유라는 것입니다. CDC는 지난 5월 북한 감독관들의 노동 착취를 이유로 북한 노동자 90명을 해고하면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나머지 인원도 즉각 해고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CDC는 당시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과 8개 항의 노동 규정에 합의하고 서명했는데 현장을 이탈해 다른 회사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CDC는 이번에 나머지 북한 노동자들도 해고하면서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CDC는 북한 건설 회사 사장에게 주간에 CDC에서 근무하고 야간에 쉬어야 하는데 몰래 다른 건설 현장에 투입해 북한 노동자들을 초과 근무와 과로에 시달리게 하는 한편 임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고 대부분을 착취한 뒤 일부만 노동자 개인에게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이종설 씨도 이번 해고 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2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그 추방했다는 걸 그 거기에 파키스탄 친구가 모이 굴칸이라고 보급하는 그 CDC 현장에 장비 납품하는 친구가 있는데 장비 빌려주는 친구가 임대업자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문라이트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현장에서 CDC 직원이니까 CDC 일만 해야 되는데 북한 간부들이 아마 애들을 빼돌려가지고 밤에 야간에 다른 현장에 가서 그 에지단이라는 여기 부동산 리얼 프로퍼티 그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가 있는데요. 갔다가 아마 그 회사 공기가 쫓기니까 밤에 그 회사에 가서 몰래 오버타임을 시킨 거지.
이종설 씨는 CDC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알샤하니아 지역의 숙소에 머물고 있었다며 현재 이 숙소가 텅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이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카타르 정부가 건설 현장의 노동 환경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CDC는 이번 사태에 관한 VOA의 문의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CDC는 카타르에서 정부 건물과 특급 호텔 등을 건설하는 연 매출 3억 달러 규모의 중견 기업으로 모든 자회사와 그 직원들에게도 국제적인 수준의 윤리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타르에서는 3천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보도블록을 깔고 고층 빌딩을 짓는 등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수도건설, 건명건설, 남강건설, 젠코에 소속돼 있으며 특히 남강건설 소속 노동자들은 전원 군인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카타르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03년으로 수도건설과 남강건설이 처음 진출했고 이어 2010년 젠코가 합류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에 5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구호품을 지원합니다. 10월에 북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메리케어스가 올 들어 처음으로 북한에 의약품과 구호품 7천 톤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의 도나 포스트너 대변인은 2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화 50만 달러 상당의 지원 물품이 오는 10월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트너 대변인에 따르면 지원 물품은 항생제와 심혈관 관련 의약품, 임산부를 위한 비타민제, 아기용품, 겨울용 모자와 장갑 등으로 평양과 평안도, 황해북도 내 병원과 보건소 6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메리케어스는 매년 4차례 북한의 의약품과 의료용품, 위생용품을 지원해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3월과 4월, 6월, 10월에 걸쳐 총 437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번에 보내는 5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이 처음입니다. 아메리케어스는 6.25 전쟁 이후 미국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1997년 항공편으로 2천만 달러 상당의 지원 물자를 전달하면서 북한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아메리케어스는 지난 1982년 설립된 이후 164개 나라에 120억 달러 이상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반도 통일 시대에 대비한 방송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대북방송은 특히 라디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통일방송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식전사회를 맡은 국민통일방송 아나운서 이경주입니다.
서울 프레스센터 제1회 통일방송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방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 방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독일 통일에서 방송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대북방송 청취 실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통일방송의 김성중 단장에게 들어봤습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그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북 간 주민 간의 소통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단이 바로 방송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한국의 방송법이나 한국의 방송들은 그런 역할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방송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좀 조망을 하고 준비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번 컨퍼런스를 열게 됐고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4명의 발표자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김명준 서강대 언론학부 교수는 한반도 통일과 방송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화행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독일 통일에서의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근데 독일 통일이 1989년 그리고 90년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간의 역사적으로 방송이나 그 언론이 통일에 미쳤던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이 독일 사례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역시 독일 통일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의 사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죠.
이화행 교수는 다만 텔레비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독일과는 달리 한반도에서는 라디오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독일은 이제 특히 텔레비전의 역할이 강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현실적으로 다른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동독에서 서독의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제 독일의 그 특징은 1972년에 빌리 브란트 수상이 그 동서독 간의 기본 협약 체결을 하면서 이 특파원을 상호 교환해서 그 상주할 수 있는 그런 협약 내용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텔레비전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잘못이고요. 현실성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 라디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탈북민인 정현무 국민통일방송 부대표는 북한 내 라디오 청취 실태 및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듣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북한에서 얼마나 들을까 정치율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다행히도 요즘에는 탈북자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4월달, 5월달에 한 100명 정도 미디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다행히. 그래서 그분들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분들은 북한에서 사시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가지고 오늘 발표를 하거든요. 북한에는 다행히도 롱 기다린 라디오는 이제 가지고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녹음기가 달린 거 없이 딱 반도체 라디오만이다. 이거는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간첩 혹은 정치범으로 몰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기만 가지고 있는다는 거는 이건 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그런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이 많더라고요. 예상외로.
정현무 부대표는 대북방송이 북한의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말했는데요.
구이력이라는 거는 뭐 지금 여기 뭐 남한을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을 안 된다 하잖아요. 물론 북한 당국도 평화통일을 주장하죠. 그러나 뒤에 돌아서서는 이민들한테는 완전히 180도 다른 일을 가거든요. 왜? 우리는 언젠가는 꼭 한번 전쟁을 해야 된다는 각오를 가져야 된다. 또 전쟁을 해야만이 우리는 통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민들을 한데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라지오 방송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북한 당국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아니네.
이경주 국민통일방송 아나운서 역시 대북방송을 진행하면서 방송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정말 북한 주민들이 저희 방송을 많이 듣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또 탈북하신 분들이 또 저희 방송을 찾아오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많이 노출되고 접할 수 있는 매체잖아요. 방송이라는 그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도 접할 수 있는 곳이고 또 한류 열풍이 불면서 북한 주민들이 또 라디오를 이용해서 USB나 이런 걸로 많이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남한의 문화 이런 걸 쉽게 접하면서 그들과 융합될 수 있는 가장 좀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주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상임대표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방송이 북한 고위급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미루어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은 향후 남북한 협상과 통일 준비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리고 확성기처럼 이렇게 소리가 직접 들리지 또 않는 대북 라디오나 TV 전파를 이용한다면 북한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북한 전 지역으로, 북한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일시대 남북한 소통과 정보 격차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토론회 현장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미국 정보당국이 일본 정부 고위 관리들을 도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급속한 확장 움직임에 대응해 아태 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을 늘릴 것이라고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프랑스행 고속열차에 무장하고 탔다가 미군 등에게 제압당한 모로코인이 테러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미일 정상 간의 통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얼마 전에 불거진 미국 정보당국의 이 도청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했는데요. 이런 사실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오늘 일본 언론에 밝힌 것이고요. 아직 미국 백악관에서 두 정상 간의 이번 통화에 대한 발표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일본 고위 관리들에 대한 미국의 도청 어떤 얘기입니까?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가 지난달 제기한 것입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비밀 문서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은 아베 총리의 첫 재임 시절인 지난 2006년부터 일본 내 기업과 정부 강요, 개인 등이 사용하는 전화회선을 도청했는데요. 이 도청한 내용은 미일 관계와 무역협상, 기후변화 전략 등에 관한 것이었다는 게 위키리크스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도청 의혹을 인정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스가 장관은요, 오바마 대통령이 도청 의혹을 인정했다고 밝힌 건 아니고요. 다만 이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내에서 그런 논란이 생긴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부통령도요, 이달 초 이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와 통화했었는데요. 당시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바이든 부통령도 유감을 표했고 또 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발령한 대통령령에 근거해 미일 동맹의 신뢰를 해칠 일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어떤 반응입니까?
스가 장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늘 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번 사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이 같은 의혹이 두 동맹 간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일본 정부도 이 위키리크스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들어서 지금까지도 확인하진 않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에서 제기한 미국 정부의 도청 문건 때문에 미국이 동맹국과 외교적 갈등을 빚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 미국 정보당국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개인 전화를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독일 정부가 미국에 강하게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했었죠. 또 지난 6월에는 미국이 지난 3명의 프랑스 대통령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또 제기가 됐었는데 당시에도 미국과 프랑스의 외교적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그때마다 미국 정부는 유감을 표하고 현재는 그런 도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는 앞서 이 독일이나 프랑스 정부만큼 강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진 않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오늘 통화해서 또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두 정상이 40분 정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두 정상이 최근에 이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와 금리 인하 또 이 세계적인 이 주가 하락, 경기 둔화 우려 이런 다양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고 협력 대응에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고요. 또 현재 정체를 보이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의 조기 타결을 위해서도 두 나라가 협력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경제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군요.
네, 또 이 그 밖에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는데요. 미일 정상은 최근 남북한이 긴장 완화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면서 북한 정세에 대해 계속 협력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고 하고요. 또 이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얼마 전 발표한 전후 70주년 담화문에 대해서도 전체 내용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스가 장관이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아태 지역에서 군사훈련 확대 계획을 밝혔다죠?
네, 해리스 사령관이 오늘 마닐라에서 필리핀 군 지휘관들과 회담했는데요.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급속한 확장 움직임에 대응해 아태 지역에서 군사와 인도적 지원 활동 훈련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인 계획도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해리스 사령관은 미 국방부의 새 아태 해양 안보 전략에 대해 필리핀 군 당국자들에게 설명하면서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필리핀과 베트남을 비롯한 이 남중국해 국가들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분쟁 해역에서도 인공섬, 또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석유 시추 작업을 일반적으로 강행하기도 했는데요. 필리핀 등은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응해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응해서 미군도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훈련을 확대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해리스 장관은 또 오늘 필리핀 지휘관들과의 회담에서 두 나라의 합동훈련 규모 횟수를 늘리고 훈련의 질도 높이기로 했다는 게 이번 회의에 배석한 미군 관계자가 전한 내용이고요. 한편 레스티튜토 파딜라 필리핀 군 대변인도 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미국의 초점은 해양의 자유를 보호하고 충돌을 방지하며 국제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고 기자브리핑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매립한 인공섬 면적이 최근에 급속히 확대됐다는 미군 보고서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에 공개한 아태 해양 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이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남중국해에 매립한 인공섬 면적은 그전에 파악됐던 것보다 크게 늘었는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 2,900에이커로 앞서 파악됐던 것보다 45% 가까이 넓어진 것이었습니다.
인공섬 면적이 50% 가까이 늘었다는 건 적어도 6월까지 중국이 매립 작업 속도를 크게 높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주변국들의 우려도 크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 지난 2013년 12월 이후 영유권 분쟁 해역 7곳에서 일방적으로 인공섬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도 보고서에서 중국이 인공섬과 여러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지적을 했고요. 또 이 남중국해의 물리적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중국의 이런 시도는 지역 긴장을 낮추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인공섬에 어떤 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까?
활주로와 대형 정박시설, 막사 같은 이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고 있는데요. 미국 국방부 보고서도요. 특히 이제 이 스플래틀리 군도의 한 암초에 건설 중인 활주로는 거의 완성 단계고, 이 중국군이 항공모함에 탑재한 함재기를 이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시킴으로써 더욱 지속적인 작전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 주변국들도 그동안 꾸준히 중국의 이런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작전 능력 확대에 대해서 직접적인 우려를 밝혀왔는데, 앞서 필리핀 정부는 중국이 인공섬 활주로에서 전투기를 운영할 경우에 자국 전역이 작전 반경에 들어간다면서 이는 예기치 않은 전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중국은 6월 이후에는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을 중단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고요. 또 인공섬에 건설한 시설은 해양수색과 구조, 재난지원 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동시에 군사용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요, 수잔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곧 중국을 방문한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백악관이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라이스 보좌관이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하고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등과 이제 여러 가지 고위 관리들과 만나서 외교 안보 분야의 현안들을 논의하는데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입니다.
네, 시 주석이 언제 미국을 방문하죠?
다음 달 말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첫 국빈 방문이고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백악관은 라이스 보좌관이 중국 관리들과 만나서 두 나라의 보다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견해가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견해가 다른 분야는 앞서 얘기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외에도요, 또 중국의 미국 정부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해킹, 인권 문제 뭐 이런 것들도 그동안 두 나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사안입니다.
이번에는 프랑스행 고속열차 총격 사건 관련 후속 보도입니다. 이 붙잡힌 총기범이 테러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고요?
네, 프랑스 검찰이 어제 기소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이 모로코인인 아유브 엘 카자니는 지난 21일 네덜란드에서 프랑스로 향하던 고속열차에 자동소총 등을 휴대하고 탔다가 휴가 중이던 미군 등에 의해서 제압이 됐었죠. 이 프랑스 검찰의 프랑스와 몰랭 검사는요, 붙잡힌 엘 카자니가 목표물을 설정하고 사전 계획하에 공격을 시도했다면서 테러와 관련된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엘 카자니는 붙잡힌 후에 단순한 강도 시도였다고 주장을 했다는데, 검찰은 테러 공격을 기도한 것으로 판단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몰랭 검사는요, 엘카자니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는데요. 엘카자니가 체포된 후에 이 총기와 총알은 이 전날 밤에 잠을 잔 공원에서 주운 것이다, 또 승객의 돈을 빼앗을 계획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엘카자니가 자동 소총과 이 소총에 들어갈 총알 270발, 또 권총, 휘발유, 칼을 들고 열차에 올랐다면서 단순히 강도 짓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노숙자인 엘 카자니가 미화 200달러에 가까운 1등석 기차표를 살 수 있었던 점도 단순한 강도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엘 카자니가 테러 단체 등과 연계됐을 가능성도 있군요.
네, 아직 프랑스 검찰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엘카자니의 행적을 보면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는데요. 엘카자니가 지난 5월 초에 독일 베를린에서 터키 이스탄불로 간 뒤 6월 초에는 터키의 시리아 접경 도시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리아로 들어가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등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엘카자니는 무기를 가지고 열차에 타기 전에 휴대전화로 급진 이슬람 세력의 동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 카자니가 소총과 총알을 200발 이상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만약에 열차에 있던 미군과 승객들이 제압을 하지 못했다면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유럽 국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열차에 대한 보안 검색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총기, 총알을 이렇게 대량으로 들고 탈 수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탑승객에 대한 보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보안 검색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차원에서 기체역에 금속 탐지 기능을 설치해서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요. 보안 요원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엘카자니를 제압한 미군과 승객들은 프랑스에서 훈장을 받았다죠?
네, 당시 미군 두 명과 친구인 미국인 대학생이 열차에서 용감하게 엘카자니를 제압하고 영국인 승객도 이 과정에서 거들었는데요. 지난 24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또 한 명의 프랑스계 미국인도 당시 제압 과정에서 총상을 받고 치료 중인데 퇴원 후에 역시 훈장이 수여될 예정이고요. 또 미군도 이번에 이제 용감하게 활약을 한 미군 소속 군인들에게 별도의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함경북도는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13도에서 30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 내지 6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이 많이 끼고 최저기온 20도, 최고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신우주 오전에 구름 많이 끼다 오후에는 흐리겠고 최저 18, 최고 28. 강계 흐리고 최저 14, 최고 20. 해주 구름 많고 최저 20도, 최고 29도. 개성도 구름 많고 최저 19, 최고는 28도가 되겠습니다. 함흥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17, 최고 27. 장진 역시 구름 많고 최저 8도, 최고 17도. 원산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29도입니다. 선봉은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는 23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2 내지 5m로 높게 일다가 오후에 2 내지 3m로 조금 낮아지겠고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3 내지 6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오후에 2 내지 3m로 낮아지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물결은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날씨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7도에서 21도, 낮 최고 17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 내지 2.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VOA 한국의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텔레비전 뉴스 생방송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방송기자 두 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미 동부 버지니아주 남서부 로아노크시 인근에서 지역 텔레비전 방송인 WDBJ사 취재기자와 카메라 기자가 지역 사업체 관계자와 인터뷰 도중 검은 복장을 한 무장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자 두 명은 모두 현장에서 숨지고 인터뷰에 응하던 지역 관계자도 총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방송 기자들은 24살의 앨리슨 파커 씨와 27살의 애덤 워드 씨입니다. 또 총상을 입은 지역 관계자는 마운트레이크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비키 가드너 씨로 확인됐습니다. 총격범은 범행 직후 달아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누구인지 또 왜 방송국 직원들을 공격했는지 등은 즉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여러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4일 아베 총리가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 내용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번 담화 내용 가운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행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 점, 그리고 이들과 화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양국이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 가능한 빨리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에도 계속 나설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 정보당국의 정보 수집 활동은 국가 안보 사안들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며 가능한 제한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의 고위 군 관계자들이 오늘 필리핀에서 남중국해 사태와 관련한 양국 간 군사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필리핀 군 대변인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과 헤르난도 이리베리 필리핀 육군 사령관은 이날 남중국해 사태를 비롯한 안보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과 볼테르 가즈민 국방장관 등 필리핀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도 면담했습니다. 가즈민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중국해를 항해하는 필리핀 선박들을 미군 정찰기가 호위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개장과 함께 등락을 거듭한 끝에 결국 1% 이상 하락했으며 선전성분지수도 3% 가까이 떨어져 1만 선이 붕괴됐습니다. 한국과 호주, 타이완, 홍콩 등 다른 아시아 증시들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일본 증시는 3.6%가 올랐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어제 기준금리를 0.25% 내린 4.6%로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소비를 촉진시키고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인민은행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가 인종과 국적 등에 기반해 용의자를 추적하는 경찰 수사 기법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이 어제 발표한 이번 지침에는 경찰이 일상적인 순찰 활동 시 특정 인종이나 종족, 종교, 성 정체성 등을 범죄 혐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못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지침은 이 같은 개인적 특성들이 특정 범죄 수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을 때만 적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프랑스 고속열차에 침입한 무장괴한의 총격을 막아낸 미군 병사에게 군인 최고 영예의 훈장이 수여됩니다. 미 국방부는 오리건주 방위군 소속인 알렉산더 스칼라토스 상병에게 군인 훈장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 훈장은 비전투 상태에서 영웅적인 행동을 한 미군에 수여되는 최고 등급의 훈장입니다. 스칼라토스 상병 등 미국인 3명은 지난 21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고속열차 안에서 무장괴한의 총격을 막아내 승객들의 목숨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